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내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묵상하고 있는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한 장의 책으로서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책이 구약 성경에 보존되고 전해졌다는 사실은 이 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의 내용이 에돔의 교만과 멸망이었다면 오늘 내용은 에돔의 폭력과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10절과 마지막 결론 부분인 2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21절입니다. 10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1절입니다.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돔의 죄악으로 시작하는 10절에서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말합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를 강한 힘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학대하거나 소유를 강제로 뺏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이 저지른 폭력을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폭력의 가해자에게 대갚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폭력의 가해자를 벌하시고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1절에서는 시온산과 에서의 산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시온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의 적, 즉 세상을 상징하는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지만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종말에는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열방의 구원과 회복으로 마무리되는 소망에 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새벽 시간은 저의 삶을 간증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1984년 2월에 2년 6개월의 해병대 군 생활을 끝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저의 해병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리얼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병대가 강한 군대라는 것을 증명하는 한 형태로 군 생활의 폭력을 얼마나 경험했느냐로 얘기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지금은 그 폭력이 행하여지지 않고 있어요. 잘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혹한 폭력으로 고통당하고 상처난 저의 군 생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느냐의 간증이 오늘 말씀을 현실적으로 풀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간증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바울 선교사들은 바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지금 박지문 목사님이 가정이 훈련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이 자리에 박진문 목사님이 서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 대타로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전도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 바울 선교의 이사님이 목회하시는 광주에 있는 광산교회에서 저희 선교사 후보생들이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저희 모든 선교사 후보생들은 월요일 날 광주 광산교회에 도착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치는 금요일 날 저녁에는 저녁 기도회 때 선교사 후보생들은 한 사람씩 나와서 이 강대상에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간증하기 위해서 강대상 뒤쪽으로 놓여진 의자에 쭉 이렇게 앉아 있어요. 성도님들 여기 이제 앞에 계시고요. 그런데 앞쪽에 앉아 계신 어떤 성도님이 조그만 쪽지를 저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쪽지를 펴보니까 쪽지의 내용은 뭐라고 쓰여있냐면은 선교사님 혹시 포항에 있는 3년대 1대대 2중대에서 군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문구였어요. 쪽지를 건네준 쪽을 쳐다보니까 제가 해병대 군생활을 할 때에 같이 근무했던 선임 해병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의 계급은 짝대기 하나 이병이었고 그분은 제대 몇 달 남겨놓지 않는 우리 중대에서 최고 고참 병장인 선배님이란 분이셨습니다. 이분 동기생 3명이 있었는데 전라도 3인방이라고 아주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들이 직접 쫄병인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은 군대의 폭력을 행사하는 한 형태인 줄받다식으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때리면은 그 사람은 그 다음 밑에 있는 기수를 때리고 그 사람은 또 그 다음 밑에 있는 기수를 때리고 이런 식으로 매를 맞는데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병인 저의 이병 저에게는 계속 맞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고통의 시간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장본인이 그 쪽지를 저에게 준 것입니다. 저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군대 생활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군대 생활의 구타로 인한 폭력이 어제 일처럼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교사님, 저희 집에 가셔서 주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선임 해병의 집에 가서 잠을 잔다는 것은 저를 마치 지옥불로 밀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귀뜸해 주셨어요.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1등 집사님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러시는 거예요. 해병대답게 교회를 하신다고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반 사조직은 허락을 하지 않는데 해병대 전우회만큼은 허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해병대 출신들이 다 모여서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두 개의 조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해병대 전우회이고 두 번째가 호남 향우입니다. 결국에 이 선임 해병님의 집에 가서 잠을 자기로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가려고 4시쯤에 일어났는데 그 이른 시간에 거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이 집사님이 제 와이셔츠를 다리미로 다리고 계신 겁니다. 군대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선임 해병이신 집사님이 제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미 사건은 저의 군 생활 가운데에 폭력으로 구겨진 상처난 저의 마음을 다리미로 깨끗하게 표기하는 회복의 사건이었습니다. 군 생활에서 겪었던 그 고통의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저의 선교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광주에 교회 가면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에 해병대 출신들은 다 모여 하고 저에게 식사 대접을 늘 하곤 합니다. 저희가 훈련을 다 받고 선교지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아프리카 보츠와나는 우리 한국에서 가려면 하루를 가야 돼요. 한국에서 남아공을 거쳐서 남아공에서 보츠와나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 제가 들어가야 했던 보츠와나는 우리 한국과 교류 협력이 없어서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없어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아공에 가서 남아공에 있는 보츠와나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 선교사들은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는 훈련을 다 마치고 그 선교지에 이렇게 답사를 먼저 가요. 근데 제가 답사를 갔다 오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저보고 남아공에 거쳐서 보츠와나 간다니까 그분이 명함 한 장을 주셨어요. 선교사님, 남아공에 가시면은 이분을 꼭 찾아보세요. 근데 그분은 이구경이란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저희 가족이 이제 보츠와나를 가기 위해서 남아공에 무작정 들어갔어요. 저희가 필리핀에서 만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보츠와나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언어가 영어로 되기 때문에 먼저 남아공에 가기로 했습니다. 파송을 받고 남아공의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분한테 저희가 한국에서 연락을 드렸어요. 저희가 보츠와나 가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공항에 나왔어요. 저희 가족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갔어요. 자기 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에 해병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또 해병대 선배예요. 선교사님, 저희 집에 머물면서 잘 편히 쉬시고 보츠와나 비자 받으면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입어서 남아공에 3개월 동안 저희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보츠와나 비자를 갖고 보츠와나를 입국을 해야 되는데 차가 없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긴급하게 전주 안디옥교에서 중고차를 사주셔서 저희가 중고차를 가지고 이제 남아공을 떠나서 보츠와나로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전부 다 국경이 이렇게 우리가 다른 나라 가면은 이민국을 통과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전부 다가 이렇게 국경이 돼 있어요. 국경을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국경을 넘는데 저희가 갖고 간 차가 남아프리카 국경에서 이민국에서 수속을 다 마치고 이제 보츠와나 한 500m 떨어진 곳에 또 보츠와나 국경이 있어요. 그 국경에 들어가서 또 이민국을 수속을 맞춰갖고 보츠와나 입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차가 보츠와나 입국 비자를 다 우리가 수속을 마치고 난 다음에 차를 시동을 거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차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민국 직원이 한 명이 나오더니 자기가 한국 사람을 아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자기 동네에서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시는 분이래요. 자기가 불러주겠대요. 전화를 걸어서 그분이 직원을 불러서 보내갖고 저희 차가 보츠와나를 들어가는데 저희가 보츠와나 입국을 차로 견인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운영하는 그 서울 모터스라고 그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이분은 1980년 초에 대우건설 우리 한국의 대우건설에서 그 도로를 놓는데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이 한국에 오지 않고 거기에 남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 차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수도로 60km 가면은 그 할머니를 꼭 찾아보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고쳐가지고 우리가 보츠와나 이제 거기서는 60km 떨어진 수도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분이 말씀한 대로 그분이 거기 가니까 그 할머니가 그 숍, 가게에서 어떤 사업을 하냐면은 옷을 만들어서 이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할머니가. 근데 이 할머니는 보츠와나에 언제 오셨냐면 1976년도에 그 당시에 우리 한국과는 전혀 교류가 없죠. 근데 우리 한국 정부에서 의사를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협정을 보츠와나하고 의료협정을 맺은 그런 상황인데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알려진 김정 박사님 의사 부부가 보츠와나로 입국할 때에 그 할머니를 같이 오신 거죠. 그 당시에는 젊었었죠. 근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보츠와나로 왔냐면은 남편한테 매일같이 두들겨 맞는 거예요. 도망할 데가 없어서 이 아프리카로 가는 그 김정 박사님 내외분을 가정부로 이렇게 자기가 부탁을 해서 보츠와나로 이민을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할머니를 만나게 해서 그분이 운영하는 숍에 갔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발이 넓은지 대통령 부인까지 옷을 맞춰서 입히는 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기성복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보츠와나에. 한국에서 옷감을 띄어다가 옷감을 수입해 가다가 이제 사람들 이제 옷을 이렇게 이제 맞춰주는 것 같고 이제 하는데 솜씨가 너무 좋아서 보츠와나 대통령까지 부인까지 옷을 그 집에 와서 맞춰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랑 같이 사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인사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잘 왔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와 같이 사는 한국에서 온 젊은 청년이 계시는데 저를 꼭 만나라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미스터 조 한국에서 목사님이 가족이 왔는데 나와봐 한번 그랬더니 안 나오겠다는 것을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 청년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보고 그 할머니 운영하는 옆에 숍에 가서 잠깐 앉아있으라고 그 레스토랑에 가서 앉아있으라고 해갖고 저희 가족이 네 가족이 레스토랑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레스토랑에 들어오더니 딱 두 마디를 해요. 첫 번째 안녕하세요 딱 하고 하더니 자리에 앉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는 목사님 싫어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싫어하는데 나온 거죠 지금요. 나왔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이제 딱 그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갖고 가만히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목사님, 목사 되기 전에 나보고 사회에서 뭐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묻냐면은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과 나하고 연결을 이제 짓는 거예요. 제가 기분 나빠서 대답을 안 했어요. 아는데 저희 아내 허은영 선교사가 저희 목사님은 해병대에 제대하고 신학 공부하고 했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이 해병대에 제대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만히 그렇다니까 목사님 몇 기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해서 나 434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펄떡 일어나더니 필승! 그리고 목사님 지금부터 목사님의 모든 비자 받는 문제 그리고 직부하는 것 모든 걸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친구가 저의 비자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집을 구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결혼을 시켰습니다. 중매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후원자 훈련 때부터 후원자를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중간 루트인 남아공에서 해병대 선배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보츠와나 정착 제가 하는 가운데에 해병대 후임을 통해서 보츠와나 정착을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그치지 아니하시고 저희 아들을 해병대를 보내시더니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공수정 선교사가 우리 아들이 해병대에 장교 생활을 하면서 그 만났던 자매가 포항에서 만났던 자매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공수정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후대까지도 넉넉히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치료를 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저의 짤막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오바댜서 통해서 에돔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은 에돔뿐만 아니라 그 에돔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여호와께 속한 나라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신다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오바댜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힘드시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회복시키신 놀라운 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